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점점 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11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북한이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 선언을 했으며 북한 당국자들은 지속적으로 핵무기가 정권 생존의 기반이라고 말함으로써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핵포기를 위한 협상의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츠 국장은 이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더 많은 군대를 파견하더라도 앞으로 아프간의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탈레반이 시골 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아프간 정부는 심각한 경제 상황 때문에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통화하면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서로에 대한 인간적 관심을 표명하고 한중관계 전반의 발전 방향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은 포괄적이며 단계적으로 하며 압박과 제재,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도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폐기를 위한 협상장으로 이끄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북핵 대응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법무부 당국자들이 권고하지 않았더라도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해임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코미 국장을 전격 해임한 뒤 가진 첫 인터뷰에서 코미 국장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며 FBI가 혼란 속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할 예정이었다며 전적으로 자신의 결정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을 해임한 것이 러시아에 관한 수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앤드류 맥케이브 FBI 국장 대행이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선거 부정과 유권자 압박에 관한 위원회를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크리스 코박 캔자스주 총무장관이 위원회를 이끌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앞서 당국자들은 신설되는 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미국 선거에서 부적절한 투표와 유권자 허위 등록이 있었다는 주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 승리했지만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3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불법적으로 투표해 자신이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은 러시아와 터키, 이란이 지난주 체결한 시리아 안전지대 설치 합의에 대해 여전히 여러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유엔 구호관리가 밝혔습니다. 야네겔란드 유엔 시리아 인도주의 자문가는 11일 기자들에게 러시아와 터키, 이란이 수차례 설명했다며 그들은 이번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매우 개방적이고 대응적으로 유엔 인도주의 관리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터키를 방어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11일 영국에서 비날리 일디림 터키 총리와 만나 미국과 터키의 변함없는 본연의 관계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과 일디림 총리는 이날 런던에서 개막된 소말리아 안보 위협과 인도주의 사태에 관한 국제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약 30분간 만났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12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사드와 북핵 문제를 논의할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상당한 노력과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It is the highest priority, one of the highest, if not the highest priority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at this time.
미 중앙정보국 CIA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른바 코리아 임무센터를 신설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흐리고 서해 북부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북한 핵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 한반도 안보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가 11일 정오부터 40여 분간 이루어졌으며 시 주석이 먼저 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전화를 걸어왔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다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왔다며 한중 관계를 회복해 실질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의 11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시 주석에게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다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관계 발전의 잠재력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며 한중 간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한반도 긴장 완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모든 당사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 공동의 목표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은 압박과 제재 그리고 협상을 병행할 것을 밝히고 북한에 대한 제재도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장으로 이끄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서로 이해를 높여가며 양국 간 소통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어야 사드 문제 해결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사드 배치 문제와 북핵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입니다.
양국 정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특사를 교환하기로 했으며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는 사드 및 북핵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시진핑 주석과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문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걸어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국 정상은 첫 통화에서 서로에 대한 인간적 관심을 표명하며 친밀감을 나타냈다고 윤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아직 만난 적 없지만 대통령님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대통령님의 평범하지 않은 개인 경력과 많은 생각과 관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한중 정상 간 첫 전화통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양국 모두 새로운 한중 관계에 기대가 크다는 걸 말해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중 최고 지도자가 이제는 전 정부에서 냉각됐던 한중 관계를 조속히 풀고 원만한 관계 하에서 북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논하자는 그런 이해의 공감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화의 내용이 훈훈했고 이 첫 만남이 좋았다는 것은 상당히 양측 정부 모두 새로운 한중 관계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사드 관련 방중 대표단과 관련해 청와대 측은 외교부를 통해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규모나 크기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전화통화를 하고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북핵 대응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 정상 간 첫 전화통화에서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이와는 별개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그동안 미국과 한국의 정상급 채널이 가동되지 못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전화통화로 양국 정상 외교도 본격 재개된 셈입니다. 양측은 동맹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에 오판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전화통화는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빚어진 약 5개월간의 미한 정상 외교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국의 주변 4강 국가들 가운데 미국 정상과 가장 먼저 통화를 함으로써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미한 동맹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평가입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한동맹이 한국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탄핵정국 기간 중 북한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 정상들하고만 통화를 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미한동맹관계를 단순히 좋은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진보 성향의 문 대통령이 미한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북한의 오판을 경계한 발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great란 말을 국가에게 쓴 적이 제가 볼 땐 별로 없거든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동맹을 안심시키는 선물로 안겨준 거라고 봐야죠. 미국의 보수 정권, 한국의 진보 정권이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견 사항이 보도된 바는 있지만 동맹은 확고하다는 의사를 중국과 북한에 동시다발적으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날린 거라고 봐야죠.
두 정상은 이번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등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그러나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준비 차원에서 미국 자문단과 한국의 대미 특사가 상호 방문하는 구상을 교환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에 대한 조율과 사드 비용 부담 문제 같은 민감한 현안들이 있는 만큼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선 충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 사이에 그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에 있었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준비 안 된 정상회담을 한 관계로 그 정상회담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 실패가 이후에 부시 정부와 그 김대중 정부 사이에 그 한미 관계가 상당히 좀 불편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로써 이르면 다음 달 문 대통령의 방미와 임기 중 첫 번째 미한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정상회담의 관건은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의 외교와 안보 분야 강요 인선과 대미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정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는 관측입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1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미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실용적이라 대화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화를 충분히 해서 전체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정보 당국은 북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상당한 노력과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미국에 잠재적으로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미 정보당국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It is the highest priority, one of the highest, if not the highest priority, the intelligence community at this time. A great deal of effort is being spent relative to how.
코츠 국장은 11일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코츠 국장 외에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 NSA 국장,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DIA 빈센트 스튜어트 국장, 로버트 카딜로 국가지리정보국 NGA 국장, 앤드류 맥케이브 연방수사국 FBI 국장 대행 등 6개 정보기구 수장들이 출석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잠재적인 실존적 위협이자 점증하는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로 향상되는 핵과 미사일 능력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격적 태도를 꼽았습니다.
North Korea is an increasingly grave national security threat to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its growing missile and nuclear capabilities combined with the aggressive approach of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시도하고 있고 아직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동식 장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를 위한 초기 조치들을 취했다는 지적입니다. 빈센트 스튜어트 국방정보국장은 언제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아직 북한이 그런 능력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What we've not seen them do is do a complete end-to-end test of an ICBM with a nuclear device. In the closed session, we can talk about how close.
스튜어트 국장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험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미사일 발사, 대륙간 범위, 소형화, 재진입 성공 등을 모두 실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북한 문제에 상당한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코리아 임무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taken action inside the agency. I've stood up a Korean mission center to draw the best minds, the most innovative, creative people from across our agency, and I'm sure we'll have others join in from across the intelligence community.
코리아 임무센터는 CIA의 가장 뛰어나고 창의적인 인재들을 영입할 것이고 다른 정보기관들에서도 인력이 참여하며 북한 관련 해외 정보 수집과 김정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폼페오 국장은 북한 위협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충돌이 일어나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완성하기 전에도 이미 한반도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미국의 이익과 자산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댄 코츠 국장은 서면 답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국제 제재에 저항하고 있고 숙청, 처형, 지도부 교체, 기본적 인권 제한, 정보 통제 등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로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북 정책을 펴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북 이산 가족과 납북자, 또 국군 포로 가족들인데요. 이들의 바람을 김영권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지난 8일, 어버이날, 납북자 가족 황인철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아버지 진짜 너무 보고 싶고요. 만나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들로서의 어떤 느낌을 갖고 싶은데, 이런 여기 있는 저도 그런데 아버지는 어떨까 싶습니다. 하루빨리 만나서 가족의 정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황 씨의 아버지 황원 씨는 1969년 국내 출장 중에 타고 있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북한 공작원에 나포돼 북한으로 끌려간 뒤 수십 년째 무소식입니다. 황인철 씨는 한국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도의 정치 외교 사안이란 이유로 북한 정부에 자국민의 신변 인도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이런 잘못된 위헌적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죽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우리 가족은 서로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북한의 어떤 그런 책임만을 전가를 시키고 범죄만을 갖고 상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될 것을 찾지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가족과 함께 만나야 되겠고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6.25 전쟁 이산 가족들도 실향민 가정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반기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민간단체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이상철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이산가족의 날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통령 그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만나보지 못하더라도 서신기원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 이 그 1세들 고향을 거기에 두고서 내려오신 분들의 모든 소망이죠. 그래서 우선 지금 뭐 오랜 시간 지났으니까 생사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전면적인 생사하긴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는 흥남시청 농업과장 출신으로 1950년 12월 흥남 철수 때 가족을 데리고 경남 거제로 피난 온 실향민입니다. 문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제 부모님은 흥남에서 내려온 가난한 피난민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공산주의가 싫어서 피난 오신 분입니다. 북한 정권의 노동당 입당 강요를 끝까지 거부하신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가족 배경 때문에 지난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시절에 어머니 강한옥 씨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석해 북한의 이모 강병옥 씨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북한의 병원 건립 등 인도적 지원을 하는 대가로 이산가족 전원의 상봉 추진과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수십 년간 억류됐다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국군 포로들도 문 대통령에게 남은 국군 포로들의 귀환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에서 47년의 억류 끝에 지난 2000년 한국에 돌아온 유영복 귀환 국군용사 회장은 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라고 한 말에 책임을 꼭 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첫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만약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다른 문제도 많이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지원은 납북자 문제라도 한 사람도 뒤로는 이런 문제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바람이죠.
6.25 전쟁 국군포로 8만 명 가운데 포로 교환으로 돌아온 국군은 8,300명에 불과합니다. 유 회장은 1994년 이후 자력으로 탈출해 한국에 복귀한 80명의 포로 가운데 46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며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00여 명의 포로 귀환에 새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송환을 포함해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고령화를 고려해 유해 송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에 납치된 인사 가족들도 문 대통령이 가족의 생사 확인에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일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사장입니다.
사람을 위한 정부라면 사람 중심의 정책을 세워야 되고 그거가 항상 중요하다고 맨날 부르짖으니까 남북 대화에 관심이 있는 정부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상호적인 원칙하에서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전체 납북자 가족들한테 최소한의 납북된 사람들의 생사 확인 그 소식을 알려달라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정권이 6.25 전쟁 중 납치한 남한 민간인들을 10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WTF는 어제 조정원 총재 명의로 국제 태권도 연맹 ITF 리용선 총재에게 공문을 보내 다음 달 전북 무주에서 WTF 주최로 열리는 2017 세계 선수권 대회에 ITF 시범단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WTF와 국제 태권도 연맹 ITF는 각각 한국과 북한이 중심이 돼 만들어진 태권도 국제 단체입니다. 이번 초청은 지난 3일 스위스 로잔에서 조정원 총재와 리용선 총재 그리고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이 만나 두 단체의 시범단이 남북을 교차 방문해 시범 공연을 하자는 등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금융 제재를 가하도록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금융 제재를 담당했던 당국자들은 엇갈린 견해를 밝혔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산하 국가안보 국제무역금융소위원회가 10일 효과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모색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중국 기관에 대한 2차 제재를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는 애덤 주빈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 대행과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 문제가 미국이 직면한 주요 현안이며 지금이 대북 금융 제재를 강화해야 할 때이고 이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라테 전 부차관보는 지금이 2차 제재를 가해야 할 바로 그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is is a moment to actually have the secondary sanctions in place. Not to necessarily apply them, but to have the authority available.
자라테 전 부차관보는 2차 제재를 실제 가하지 않더라도 그 권한을 언제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북한과의 거래가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에도 미국이 판돈을 올린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며 이런 신호는 상당히 강력해서 외교의 문을 열게 되고 민간 분야와도 대화가 시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미국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이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더욱 많은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빈 전 차관 대행은 2차 제재가 필요하다면 고려돼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Secondary sanctions may be needed in this context, but I don't think that time is now. I think they need to be linked to a campaign and not be set out in advance of a campaign.
주빈 전 차관 대행은 2차 제재는 총체적인 전략과 연결돼야 하며 선행돼서는 안 된다며 제재를 가할 경우 손실보다 이득이 더 많다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판단하는 바로 그때가 적당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차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미중 고위급 외교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북한 붕괴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중국에 대북 제재 강화 이후 전개될 상황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주빈 전 차관 대행은 정상적인 국가와 같이 금융활동을 하는 이란에 대해서는 2차 제재가 효과적이었지만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닌 범죄 조직과 같이 움직인다며 해법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What's required is sort of a criminal forensic and intelligence full court press to ferret out who those front companies and agents are and to shut them down and then to continue.
이란의 경우 돈이 드나드는 지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북한은 범죄 과학 수사, 정보 수집 등을 통해 폐쇄해야 할 위장 회사 대리인을 파악해야 하며 이때 중국의 강도 높은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주빈 전 차관 대행은 또 2차 제재 전에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충실히 이행하면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VOA는 인공위성 판독을 통해 이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굴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것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아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발사대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의 닉 한센 객원연구원은 1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동창리에서의 굴착 작업은 신형 ICBM용 발사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수년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움직임을 관찰해온 위성사진 분석가인 한센 연구원은 해당 사진에 나타난 굴착 작업 현장의 모습을 볼 때 이동식 ICBM을 발사할 수 있도록 대지를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기존 도로를 유지한 상태에서 큰 트럭이 회전할 수 있도록 한 도로가 갖춰진 점에 주목하면서 올해 여름쯤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m인 발사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BOA는 민간 위성업체인 에어버스사가 지난달 22일 촬영하고 무료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가 공개한 사진에서 포착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움직임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움직임이 포착된 곳은 미사일 조립 건물 바로 옆으로, 거리로는 서쪽으로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전까진 나무와 풀로 덮여 있던 이곳에 굴착 공사로 인해 가로 60m, 세로 80m 넓이의 모래 바닥이 드러난 것이 확인됐었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굴착 흔적과 과거 사진 등을 비교해 해당 지역에서 작업이 시작된 시점을 지난 3월 중순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2014년 초 이 지역에서 굴착 작업이 시작됐다가 2015년 초 중단됐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단됐던 당시 공사가 올 들어 다시 재개됐다는 설명입니다. 한센 연구원은 이동이 가능한 ICBM을 발사하기 위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동창리의 새 발사장을 건설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시험 발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장소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용되고 있는 만큼 시험 발사에 필요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새로 건설 중인 발사장에서 산을 따라 약 500m 올라가면 계측 장소가 있고 멀지 않은 곳에 통제 시설과 함께 기존 미사일 발사대 설치된 각종 케이블 등 장비가 연결돼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ICBM은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쏠 수 있겠지만 시험을 거칠 땐 최적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위성사진 분석가인 스트래티직 센티널의 라이언 바렌클루 대표도 1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센 연구원의 분석에 상당 부분 동의했습니다.
Okay, it's quite possible that the site in question that's under construction could be used for testing of their new ICBM.
앞서 바렌클루 대표는 정확히 어떤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지만 미사일 발사장 내 새로운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바렌클루 대표는 새 발사대가 기존 시설과 가깝기 때문에 시험 중 ICBM 등이 폭발할 경우 주변 시설에 손상을 입힐 위험성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미사일 조립 건물과 발사대 사이에 이동식 ICBM을 시험 발사할 수 있는 약 90m 길이의 충분한 공간이 있지만 위험성을 고려해 좀 더 떨어진 곳에 새로운 발사대를 마련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코리아 임무센터, 코리아 미션센터를 신설했습니다. CIA는 10일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위협에 대처하는 데 조직 내 모든 자원과 역량, 권한을 활용하기 위해 새 부서를 개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성명에서 코리아 임무센터를 신설해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CIA의 노력을 확고하게 통합하고 지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CIA는 코리아 임무센터가 조직 전체에서 경험이 풍부한 요원들을 하나의 독립체로 이끌어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각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한데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험 많은 전문 요원이 코리아 임무센터를 총괄할 부국장으로 결정됐다며 새 부서는 정보기관들 그리고 모든 미국 국가안보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외부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내용을 강화하고 또 정보를 보내는 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드 요후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이 최근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2017 북한 법안으로도 불립니다. 법안은 우선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내용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미국이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새 법안은 이를 보다 세분화해 뉴스는 물론 미국, 한국, 중국 등지의 대중음악과 TV 프로그램, 영화 등을 송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명시된 인권, 법치, 자유 등에 대한 내용을 북한에 한국어로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대북정보 유입의 수단도 다변화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라디오 방송 외에 휴대용 저장장치 USB, 소형 SD, 음성 영상 재생기, 손전화, 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무선통신 등 전자매체들을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통해 지원 사업을 만들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는 물품이나 방법을 개발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국무장관은 방송위원회와 협력해 법이 발효된 뒤 추진 계획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미국인들을 잇따라 억류하면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 당국이 개입해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OA의 설문조사에 응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4명은 모두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에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어떤 구실로도 미국인을 억류할 수 있고 실제로 최근 억류 미국인이 4명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 땅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북 간 긴장이 높아지고 억류 사태가 거듭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미국이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각각 11명으로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북한의 미국인 억류를 강하게 비난하고 미 의회의 움직임을 지켜보자면서 찬반 여부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법이나 대북 제재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미국인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Given the repeated instances of North Korea arresting Americans on trumped up charges, including religious related activity when the North Korean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인 억류에는 북한 법에 보장된 종교 활동도 포함된다며 북한이 날조된 혐의로 미국인들을 거듭 체포하는 것을 고려할 때 미국이 북한 여행을 금지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행 금지는 관광객뿐 아니라 인도주의나 개발 지원을 담당하는 인사들에게도 적용해 북한이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경우 이런 혜택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북한 여행 금지를 주장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한이 터무니없는 죄목을 붙여 미국인을 인질로 삼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억류 미국인 4명을 석방할 때까지라도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은 이미 오래전에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앞으로 북한 여행 미국인들에 대해 여권 취소 방침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더 나아가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모두 북한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전 세계적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로스펙털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미국인 억류를 심각하게 여기는 인식이 의회의 행동으로 이어져 북한 여행 금지를 대북 제재 등에 포함시키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Detaining American citizens, that's a big deal. Americans take that very seriously, as you know. I'm hoping that this gets a lot of press.
그밖에도 조너슨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티 부회장,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데이비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 그리고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북한 여행 금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데 회의적인 견해를 밝힌 전문가들은 이 문제는 법이나 제재보다 개인의 판단에 맡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It's possible that this might be something that Congress would consider, but before Congress considers any such law, common sense would seem to suggest that
미 의회가 북한 여행 금지법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북한 여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상식을 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손쉬운 단계라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한 전문가들은 개인의 자유가 미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시오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자유로운 사회라는 것은 개인이 형편없는 결정을 할 자유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리 닉시 조지 워싱턴 대학 강사는 북한 여행을 실제로 금지해도 일부 미국인들의 북한행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따라서 미국 국무부가 3개월마다 발령하는 북한 여행 경보를 적정 수준의 지침으로 간주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2010년 영변에 고농축 우라늄 공장을 둘러봤던 것을 예로 들면서 미국이 개인 차원의 방북을 활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No, I wouldn't do that because that would play into their hands. But I do think you ought to make sure that people are aware.
코브 전 차관보는 북한 여행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손에 놀아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인들에게 그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주력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최근 북한 내 기름값이 폭등했다고 평양 주재 서방 외교관이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기름 판매를 10에서 20리터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혹시 있을지도 모를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평양 주재 서방 외교관은 1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주유소에서 1kg당 70센트 하던 기름값이 최근 1달러 30센트로 85% 이상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또 일부 주유소에서는 기름 판매를 한 번에 10리터나 20리터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름값이 인상된 것 외에 특이한 점은 없고 인상된 기름값을 지불하면 언제든 기름을 구매할 수 있다고 이 외교관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기름값 인상이 버스나 택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외교관 차량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교관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여전히 차량 홀짝 운영제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홀짝제는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순아래,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은 짝순아래만 운행하는 겁니다. 이 같은 제도는 휘발유 소비를 줄이고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관용 차량을 주말이나 저녁에 운전할 경우에도 추가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 외교관은 전했습니다. 앞서 AP통신은 지난달 말 평양발 보도를 통해 석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평양 주유소들이 석유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도 크게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신문도 북한 당국이 석유 공급을 규제하고 있고 가격도 올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AP통신은 이런 조치가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핵실험이 백두산 화산 분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 내에서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두산 화산이 터지면 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스탠포드 대학 국자안보협력센터의 프랭크 파비안 선임 분석관은 10일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인 38로스 기고문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백두산 화산이 분출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밝혔습니다. 핵 비확산 위성사진 전문가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을 지낸 파비안 선임 분석관은 미국 네바다주 지하 핵실험장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바다 핵실험장에서 수십 년에 걸쳐 폭발력이 매우 큰 핵실험을 900여 차례나 했지만 이로 인해 화산이 분출한 징후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알류산 열도에서도 핵실험을 했지만 주변 화산지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파비안 선임 분석관은 설명했습니다. 미 본토의 네바다 시험장은 거대한 화산지대인 매머드산에서 동남쪽으로 289km 떨어져 있고 북한 풍계리 시험장과 백두산강 거리는 114km입니다. 파비안 선임 분석관에 따르면 미 연방지질조사국은 지난 1969년 네바다 핵실험장에서의 핵폭발이 캘리포니아주에 대규모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밀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파비안 선임 분석관은 북한 핵실험이 지난해 한국 경주에서 지진을 초래했다는 일부 주장은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최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큰 규모의 핵실험을 하면 백두산 화산이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폭발에서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가 백두산의 화산 활동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더 큰 규모의 핵폭발이 분출을 유발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은 수년 동안 북한이 화산 분출을 야기할까 우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산 활동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정도면 핵실험 위력이 100킬로톤 이상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화산학자인 케일라 라코비녹 박사도 핵폭탄이 화산 분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설득력 있는 일반적 견해라고 CNN 방송에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화산 분출이 가져올 피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밝혔습니다. 백두산 화산이 터지면 엄청난 피해가 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백두산 화산이 분출하면 중국과 북한에서 수천 명이 숨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화산에서 나오는 화산재로 한반도에 엄청난 피해가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두산은 지난 1903년에 가장 마지막으로 분출했고 서기 946년에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분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미국, 중국, 영국 과학자들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진은 지난해 4월 백두산 천지 인근에 지진계를 설치해 지진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백두산 지하에 부분적 용융 상태인 마그마가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프랑스가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유엔의 대북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영유아와 임산부 또 수유모를 위한 식량 지원 사업에 1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가 세계 식량 계획 WFP의 대북 지원 사업에 미화 1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최근 이 기구에 북한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영양 지원과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사업에 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가 제공하고 있는 2000년 이후 국제사회 대북지원 모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유엔의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7년 동안 주로 자국 민간 구호단체를 통해 북한을 지원해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유럽연합지원계획 제1단체로 활동하는 프리미어 어전스와 제5단체로 활동하는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의 대북 식량 지원 사업에 각각 15만 유로, 미화 17만 달러를 지원했었습니다. 프리미어 어전스는 황해남도 4개 협동농장에서 염소 우유와 요구르트, 빵 등을 생산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빵 만드는 기술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북한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채소와 물고기 생산 증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프랑스 등 각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북한 내 공장에서 영양강화식품과 영양과자를 제조해 취약계층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1억 2,9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목표액의 29%인 3,672만 달러만이 모금됐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늘 오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흐리고 서해 북부 오전에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차차 개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3도, 신유주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2도, 수풍 아침에는 8도, 낮 기온 24도입니다. 강계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3도, 희천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흐린 가운데 용현 사리온에는 오전에 비가 내립니다. 용현 아침 기온 12도, 낮에는 25도, 사리온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리고 오전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7도, 풍산 아침에는 7도, 낮에는 19도, 청진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7도, 옹기 아침에는 7도, 낮에는 16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4도, 낮 기온 14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대체로 흐리고 서해 북부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사이에, 서해는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5월 12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점점 더 미국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11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북한이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 선언을 했으며 북한 당국자들은 지속적으로 핵무기가 정권 생존의 기반이라고 말함으로써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핵포기를 위한 협상의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츠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더 많은 군대를 파견하더라도 앞으로 아프간의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탈레반이 시골 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아프간 정부는 심각한 경제 상황 때문에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코츠 국장은 앞으로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보다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통화하면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서로에 대한 인간적 관심을 표명하고 한중관계 전반의 발전 방향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은 포괄적이며 단계적으로 하며 압박과 제재,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도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장으로 이끄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북핵 대응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법무부 당국자들이 권고하지 않았더라도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해임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코미 국장을 전격 해임한 뒤 가진 첫 인터뷰에서 코미 국장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며 FBI가 혼란 속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할 예정이었다며 전적으로 자신의 결정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을 해임한 것이 러시아에 관한 수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앤드류 맥케이브 FBI 국장 대행이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선거 부정과 유권자 압박에 관한 위원회를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크리스 코박 캔자스주 총무장관이 위원회를 이끌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앞서 당국자들은 신설되는 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미국 선거에서 부적절한 투표와 유권자 허위 등록이 있었다는 주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 승리했지만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3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불법적으로 투표해 자신이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터키를 방어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11일 영국에서 비날리 일디림 터키 총리와 만나 미국과 터키의 변함없는 본연의 관계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과 일디림 총리는 이날 런던에서 개최된 소말리아 안보 위협과 인도주의 사태에 관한 국제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약 30분간 만났습니다.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소말리아 국제회의 참석자들은 11일 장비가 열악한 신생 소말리아군이 무장단체 알샤바브를 물리치고 아프리카 연합군으로부터 국가안보 임무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개 동아프리카 국가의 2만 명 이상으로 구성된 아프리카 연합의 소말리아 평화유지군은 내년에 소말리아를 떠날 예정입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